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런 일들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영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보이는 세상의 그 즐거움과 그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던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뒤로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위험을 알고 세상에 주는 모든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세상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보다도 그저 교회에서 좋은 말을 듣고 인생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적습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일 뿐이지 그의 감정과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진실한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든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은 희귀한 일이고 또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확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어떻게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삶에서 그것이 그저 쉽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본성을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물질적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 오늘날 사람들이 먹는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자기는 안 먹어도 다른 사람이 먹는 방송을 열심히 봅니다. 사람들에게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좋은 옷들, 좋은 차들, 안락한 집, 그리고 즐거운 그런 삶이 세상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물질 세계 안에서 그것들이 주는 유익과 즐거움을 지극히 탐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물질을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육신의 삶의 안락함과 기쁨을 주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큰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이해를 위한 배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60장 말씀은 그 1장부터 보시면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의의를 소유한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근본은 내가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을 때에 그 아브라함 자신이 무슨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여전히 죄악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의 형편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벌거벗은 그에게 내 옷으로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언약하여서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마치 버려진 피투성이와 같은 갓 태어난 버려진 아이와 같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도록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얼마나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백성이었는가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 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5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함 받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결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라는 선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우상을 쫓고 이방을 의지할 때에 그 언약 파기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있다. 언약을 파기한, 언약을 배반한 그들에게 행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5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계속되는 배역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60절을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고 있습니다. 6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60절에서는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다시 기억하겠다 말씀하시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시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그들의 어떤 신실함 때문에 그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에 신실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자꾸 바꾸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저주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60절에서 63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성취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1절과 62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달라진 위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로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은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형과 아우는 바로 앞에 나오는 소돔과 사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죄를 지었던 그런 자들인데, 그런데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소돔과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들이 함께 악을 행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사마리아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형과 아우로 둘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딸로 주려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새 은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그들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내게 내 은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워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새롭게 되는 일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다시 복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멸망받을 만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60절에서 너와 영원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놀랍게도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새 언약으로서의 복음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병자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것을 듣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죄를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 창조할 것이라는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이전에 자신이 지은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하고 겸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63절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6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용서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순간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선고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용서받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70년의 유배가 끝나고 고레스의 포고를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상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의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생각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이 어떻게 해서 파기되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졸지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몇몇 사람만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생존하고 있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그들은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예루살렘이 이런 수치를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의 왕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러나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와 심판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부어졌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조상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죽음과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정말 완전히 다 버리신 것인가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포로된 땅에서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멸망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도 자신들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배역하는 자들은 다 칼에 죽고 굶주림에 죽고 포로로 끌려와서 노역 가운데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말씀들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복역의 때가 끝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이 언약의 저주가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날들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전에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돌이키실 그때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참으로 이스라엘이 행한 그 어떤 의도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 말씀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의 배경에는 참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의 일들을 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역사가 이 말씀의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70년의 유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그들을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수로 그들의 구원 역사가 구원이 역사 가운데서 실현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죄인이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피로 죄를 대속하신 후에야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피로 인하여 너희와 화해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일이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죄인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근거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희의 죄가 용서받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근거로 너희들을 이렇게 은혜로이 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죄인들이 용서받는 일이 가능하고 구원받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붙들어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모든 죄인들에게 자비와 죄 용서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상에 강도는 극악한 죄로 인해서 죽어야 했지만 이런 자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인간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또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그들이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이 복음 안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죄인이 용서받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은 심판과 구원의 일입니다. 이 일들이 역사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경험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양심을 그 죄와 오염으로부터 깨끗케 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주홍같은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희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심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 안에서 이 말씀을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우리의 마음으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증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극악한 죄를 지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경험하였던 일입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마음 깊숙이 있는 이 죄의 깊은 뿌리, 죄의 근원을 인식하였습니다. 자기로서는 도무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면 내 죄가 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면 내가 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면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회개한 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탄의 권세에서 놓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릴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는 놀라운 용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도무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초청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는 단순히 죄의 용서만 선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정서를 창조하셔서 이제는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6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나면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죄인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즉 지극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적이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경험한 후에는 자신의 모든 행위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죄 용서함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기억해 보면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세상을 사랑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이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정서가 그의 사람의 마음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열매는 온통 자기를 위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던 우리의 그 마음의 모든 생각과 삶의 행동들이 이제는 다 부끄러운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안에서 비로소 그 사람은 죄가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회개한 죄인으로서 자신의 과거의 삶은 온통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정서가 생겼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갔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세상에 있는 물질을 내 손에 쥐어야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그것을 자랑하기에 바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 안에서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며,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부끄러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의 그 죄악들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하면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나의 사랑을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그의 새로운 정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새로운 정서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가 얼마나 죄악되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죄로 가득한지 알고 있습니다. 문란한 성생활과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을 사랑하는 것과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그것을 닮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참 아직도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갈등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그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났는지 경험하는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거듭난 마음 가운데 새로운 성령이 나타나는데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정서가 그의 심령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정서가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듣지 않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기쁘게 순종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물러가고 점점 더 거룩해져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한 그런 마음과 자신의 삶의 모든 행실을 버리고 이제는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일어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매일매일 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씻지도 않고 그렇게 게으르게 생활하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자신을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아침 일찍 학교에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연애를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신의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다듬고 가꾸고 화장을 하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집 문 앞을 나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과거에 자신의 모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의 습관을 바꾸도록 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정서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삶의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이 부끄러운 삶을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열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기쁘게 섬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변화된 한 청년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영혼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의 심령 안에 일어날 때에 그는 이제 과거의 부끄러운 모든 행실을 버리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자발적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이와 같은 주의 권능을 경험하는 날이 우리에게 속히 다가와야 합니다. 주님의 권능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진 성도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식어진 마음을 어떻게 뜨겁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쇠퇴는 기도 없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 없는 삶은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강하게 역사하고 사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매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으면 비록 우리가 많은 시험과 환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삶,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식어진 마음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말을 그냥 우리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음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은 뜨겁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처음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타는 청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진 이 불타는 청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들의 반대도 막을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의 사랑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진실한 헌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는 말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진심이고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진 사람들은 정한 영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인내 가운데 사용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한순간에 한 번의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생활 몇 번 실천해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어떤 영적인 감흥도 느낄 수 없다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수고를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충성스럽지 못하고 죄악의 날수를 보낸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해야 할 날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불신앙의 날들이 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지런히 인내 가운데 말씀과 기도 모임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의 삶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의 식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수고를 결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주신 이 영원한 새 언약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비결을 배워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삶을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충성과 헌신의 삶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정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